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 시간으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인생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글로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지요. 천재라는 신앙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 받은 사랑을 세어본다 한들 다 셀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동으로 마음 깊이 새겨졌기 때문이지요.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 행복해집니다. 신앙의 힘이 됩니다. 지쳐있다 싶을 때도 첫사랑을 떠올리면 충만한 은혜를 입습니다. 연단 중에라도 위로와 힘을 받으니 깨우침에 깊이를 더해가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어디서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면서 전진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 어떠한 사랑의 마음이 되어야 할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전했던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상고하고 이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경작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했습니다. 인간 경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고자 하시는 마음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라 했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이 사랑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가치와 삶의 질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도 큰 우울을 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실수요 잘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결정짓는 일이기에 죽기 전에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지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 섭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든 환경을 최적의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래서 만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존재성을 느끼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해주신 것이지요. 강제가 아닌 자유의지 속에서 스스로 결정해 가도록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자유의지, 저는 이 자유의지를 생각하면 참으로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생의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참과 거짓이 나누어지며 생사 화복이 갈라지는 모습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일의 귀결이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란다 하시는 음성을 만물 안에 담아 주셨기에 만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후반절에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하시면서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는데 이를 산상수훈이라 하지요. 먼저 여덟 가지 복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팔복이라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언급하신 복이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셨지요. 천국을 소유해야만 모든 복이 참된 복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자존심이나 교만, 이기심, 욕심 등의 악이 없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찾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고단한 삶에서 삶에 대한 회의와 한계를 느끼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면서 전능하신 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이들이 얻을 수 있는 복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죽기 전에 무엇을 하자고 합니다. 서로서로 그런 이야기들 하지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고 합니다. 이런 마음 이면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깨닫지 못한 채 천국에 갈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짠하기도 하지요. 심령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무시하지만 않는다고 해도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시고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존재를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선한 양심과 더불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음을 알 수 있지요. 멀리가 아닌 가까이 계시면서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물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에 반응할 수 있음은 사람의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서 본능적으로 신의 존재를 느끼는 것이지요. 드넓은 우주, 맑고 파란 하늘, 수많은 나무와 형형색색의 꽃들을 보면 오묘하고 섬세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그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심호흡하면 평안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가슴을 펴고 심호흡하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시원해집니다.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에 조금만 민감해져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무시하기 때문에 생각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것이지요. 신선한 공기가 늘 자신과 밀접하게 자리하고 있고 공기에 엄청난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오염된 탁한 공기에 노출되어 고통스러움을 느낄 때에야 비로소 공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지요. 신선한 공기가 분명 존재하듯 하나님도 분명히 살아계시니 인생의 삶이 다하기 전 죽기 전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만나야만 합니다.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리해야 하지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아담의 불순종 이후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 가는 데 방해꾼인 원수 마귀 사단을 이길 힘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 인생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구세주로서 유일하신 분이시지요.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하기에 기독교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 찬양할 때마다 예수님, 예수님, 주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하면서 강조하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구세주로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은 유일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주장하는 사람은 절도요 강도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를 이단,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라 하셨고요.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믿고 영접하는 이들에게는 죄사함과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원하시듯 구원받은 이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에게 사랑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섭리를 너무도 잘 아셨기에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철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시기까지 그 사랑이 어떠함을 몸소 보여주셨지요. 제자들을 포함하여 사람들을 가르치심이 그리하셨고 기사와 표적 베푸심이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 승천이 그리하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오실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나타날 것을 잘 아셨기에 오직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행하셨지요. 예수님의 사역 중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신 사건은 바로 십자가 섭리를 이루신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그 사랑은 멈추지 않았지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은 십자가상의 외침으로 이어졌습니다. 첫 외침, 중보기도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였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죄사함의 긍휼함을 입어야만 가능했기 때문이지요. 이 외침으로 인하여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한편 강도이지요. 그는 행악자 중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간절한 사랑의 외침에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는 선한 마음이 작용하니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것이고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화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풍전등화와 같은 갈림길 상황에서 하늘나라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예수님의 사랑의 외침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면서 동정녀 마리아와 제자 요한을 통하여 영적인 가족의 개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혼들을 향한 더욱 간절한 사랑은 절규로 나오셨습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외침이셨습니다. 이 외침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너희의 죄를 안고 죄인의 모습과 같이 이 길을 가노라.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이 길을 가노니 정녕 이 사랑을 알아 아버지 나라에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열매를 바라시는 목마름의 간절함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으로 담아내셨고 주신 사명 인류 구원의 길을 온전히 다 완성하셨기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뜻을 다 이루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셨기에 당당히 하실 수 있었던 고백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아버지를 향한 진한 사랑이셨습니다. 인생들에게도 진한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났지요. 이는 태초에 함께했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일들을 추억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사랑의 메시지는 인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면서 찾고 믿는 이들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과 하나님의 근본을 찾아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이것 또한 신비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지요. 죄인이 하나님께 다가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신비로운 일이자 엄청난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아마 원수막의 사단편에서도 아마가 아니겠죠. 사실이 그러겠지요. 원수막의 사단편에서도 엄청난 사건, 충격일 것입니다. 왜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의 영역에 속해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도구였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거기까지만 하고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해 주었으니 이제 너희들 스스로 잘해주기를 부탁한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이 신비로운 일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말씀하심이지요. 그리고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믿는 이들에게 유익하다고까지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곧 성령님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5절을 보면 성령의 도우심과 그 유익함이 어떠할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곧 성령님이 내 것, 주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살펴 보살펴 주실 줄을 함축적으로 말씀하여 주신 대목이기도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 있는 것은 다 주님의 것이요. 그리고 성령님은 주님의 것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과 생각, 행함, 베푸시는 능력도 마찬가지이고요. 바꿔 말하면 성령의 역사는 주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성령님은 인간 경작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깊이 관여해 주시는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원수막의 사단이 방해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최후 승리한 사람들의 고백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아버지께서 하셨나이다. 아버지 주님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나이다 입니다. 저도 수협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정말 설교 한 편도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때그때 단어들이나 어떤 문장들을 떠올려 주실 때 그 감동은 대단하지요. 그래서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다 싶은 이런 생각이 그만큼 깊게 드는 것이죠. 성령님의 사랑도 차별이 없으십니다. 가난한 자이든 부자이든 명예와 권세가 있든 없든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다 임하는 분이시지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 중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지요. 이 조건을 갖추면 성령은 누구에게나 임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주님을 보았고 승천하심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심도 뜨겁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언급한 것은 누구나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것,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셨는데 이는 돕는 영으로서 믿는 이들에게 역사하사 생명의 말씀으로 내적인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날 풍성한 은혜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심이지요. 이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성령이 돕는 영으로서 어떠한 일들을 해 주실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 하셨고 세상을 책망하신다 하시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마음을 주관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도 한다 하십니다. 개인 교사처럼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무엇을 지시하시기도 하시며 장래일을 알려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지요. 각 사람의 그릇에 맞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신다고도 해주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도 해주시고요. 성령님께서 얼마나 자상하게 인도해 주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도와주시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이에게는 믿음이 자라도록 소망이 없는 이에게는 천국 소망을 더욱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따스한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행여 넘어질세라 다칠세라 하며 섬세하게 양육하듯 성령님 또한 그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양육에 순종하여 행하는 이들에게 임하는 사랑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 세상 어느 부모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교훈하며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사랑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차원 높은 사랑으로 되돌려 주신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복과 함께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가는 은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보혜사 성령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천국에서는 이러한 사랑을 입은 이들이 모여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진실한 사랑으로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리게 되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존재, 곧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게 된 이유를 알았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룬 참 자녀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인간 경작의 섭리에서 출발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하기에 이 섭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흐르고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는 만큼 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랑에 관한 지식도 있어야 깨달아 행함으로 영의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랑의 모습을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하지요. 사랑과 반대되는 악의 속성을 경험하면서 깨달아가기도 합니다. 상대성 올리지요. 연단을 받으면서도 더욱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러하게 연단을 잘 받고 나면 감사의 조건이 되지요. 허송세월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들으면서 욥기 강해를 들으면서 욥의 연단이 전혀 헛되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변화된 모습은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욥기가 연단을 받으면서 핵심적으로 깨우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욥기는 욥이 험난한 시간을 보내면서 육적인 사랑을 깨뜨리고 영의 사랑을 담아낸 대서사시였습니다. 연단받기 전 욥은 스스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풍성하였지요. 이 마음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내가 못해서 적신에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면서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연단이 깊어집니다. 자신의 의중하고는 상관없이 판단 정지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분함과 억울함에 변론하며 싸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판단하며 원망했지요.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랑의 마음의 한계를 넘으니 그제서야 그것이 다가 아니었고 참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된 것이지요. 그제서야 친구들과의 오랜 변론으로도 깨닫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를 받는 순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으로 변화된 것이지요. 욥 자신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했던 고백처럼 정금같이 나오게 되었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에게도 온전한 선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어느 계명이 큰 것인지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였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질문이었지만 예수님의 답은 간단 명료하였습니다. 무엇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사에게 모든 계명을 사랑이란 단어로 함축하여 답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계명과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는 계명을 인용하여 모든 율법의 중심에는 이 사랑이 담겨 있음을 말씀하심이지요. 그러고 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습니다. 사도들 또한 전도사역에서 늘 강조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수 있으니 조심하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하면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했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하였고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셨습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을 사랑의 빛으로 보이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서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선한 빛, 사랑의 빛을 비추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이라 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아직 온전하신 예수님에 비하면 누구나가 다 부족합니다. 선과 사랑을 채워가고 있고요. 채운 만큼 비출 수 있기에 연단을 받기도 합니다. 연단은 자신의 영적인 상황에 맞추어 다양하게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은혜이자 기회입니다. 이루었나 싶은데 실수가 나오면서 새로워지기도 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하면서도 욥처럼 변론하면서 판단 정죄하다가 아 이것은 아닌데 하면서 깨닫기도 합니다.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육의 속성들이 나오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 발견을 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지요. 자기 발견과 성장을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되어야 할 목표가 생기니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변화되는 과정이지만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의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사랑입니다. 좀 부족해 보인다 해도 두루 살펴서 서로서로 힘이 되어주는 것이지요. 마음에서부터 좋고 나쁘고를 가르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어디는 중요하고 어디는 중요하지 않다는 편견 또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대로 역사하시지만 사랑에는 차별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형제와 모든 조직은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귀하고 소중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서로 어떤 마음으로 살펴주면 좋을까요? 많은 말씀과 방법론이 있겠습니다만 이 시간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의 깊이 7단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는 올로 목사님으로부터 이 교육을 받을 때 참으로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입니다. 당시 내용을 들으면서 마음에 와 닿으니 아, 어느 정도는 이루었네 하면서 감동을 하였습니다. 아직 부족하다 싶은 부분에서는 아, 그렇게 이루어가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그러니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에 감동했던 것과 거리가 있음을 연단을 받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착각이었고 민망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이 싫더군요. 지금도 더 나아지기 위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절을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당시에 그런 감동을 받았기에 여러 연단을 받으면서도 성장하는 성장통 중에서도 큰 힘이 되었다 싶습니다. 사랑이란 방향을 가지고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감동을 되살려 요약하여 말씀을 드릴 때 우리에게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는 방향이 설정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전진하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는 용서의 단계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자도 용서하는 단계이지요. 용서한다는 생각조차 없는 단계입니다. 탕자를 맞이한 아비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돌아오는구나. 그래, 이전 것은 다 잊고 용서해 줄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맞이한 것이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할 정도면 그 아비의 마음이 어떠했을 줄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아오리라는 마음, 그 기다림 끝에서 오는 감동으로 맞이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신 후에 들려오는 소리에 바로 반응하셨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는 강도의 고백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서가 아니었습니다. 참 용서는 한계가 없을 뿐 아니라 용서했으면 기억하지도 않는 차원입니다. 사랑의 실천 첫 단계는 이해와 용서입니다. 둘째는 살리는 단계입니다. 다시 살릴 수만 있다면 살 수 있는 바탕과 환경을 만들어주고 일어설 힘과 기회를 주는 단계이지요. 원수라도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잘못한다고 그 사람의 입지를 자꾸 좁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넓혀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하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차이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실 때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강하게 책망하실 때에도 오직 살려고자 하시는 마음뿐이셨습니다. 미워서 감정적으로 하신 행동이 아니셨지요. 사람의 행동에서 사랑과 미움 사이를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척도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뒤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뒤끝이 없으면 사랑이요. 있으면 미움입니다. 물론 악을 행하면서 시원하다, 사이다다 하면서 뒤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하고는 근본적으로 별개입니다. 사랑으로 했다면 회개하고 다가오는 일을 보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감동이 밀려옵니다. 사랑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반갑고 기쁘지요. 설령 회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주고자 합니다. 멀리 있어도 많은 사람 중에 있다 하더라도 더 마음을 쓰면서 눈이 가고 다가가고픈 마음이지요. 어느 지체든 아픈 지체가 더 마음이 쓰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외면하지만 않는다고 하면 기꺼이 다가가 손잡아주고 싶은 마음이지요. 멀리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나 싫은 마음이 있다면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깊이 셋째는 참음의 단계입니다. 회개하고 변화될 때까지의 참음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참아주는 단계이지요. 내가 모든 것을 참아줌으로 인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기꺼이 참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랑의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참으심이 있으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습니다. 인간 경작 자체가 하나님의 참으심의 사랑입니다. 넷째는 믿어주는 단계입니다. 올로 목사님께서 이 단계를 말씀하시면서 해주신 내용은 어떤 영혼이라도 참아줄 수 있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모두가 새 예루살렘에 갈 귀한 영혼임을 믿어주는 것이라 하셨지요. 현재 부족해 보인다 해도 채우고 일구는 과정으로 사랑스레 바라봐주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입고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요 복된 사람입니다. 다섯째는 바라봐주는 단계입니다. 99개의 단점이 있어도 한 개의 장점을 바라봄으로 그것이 더 넓혀지고 넓혀져 아름답게 변화될 것을 바라봐주는 단계이지요. 누구라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아닌 장점을 바라봐줄 때 사랑의 교감이 되고 또 다른 장점을 만들어내는 마중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요 능력이지요. 여섯째는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믿고 바라본 대상이 변화의 열매로 나오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린다 해도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단계입니다. 기대함의 기다림이지요. 그 기다림의 끝에는 향기로운 꽃, 탐스러운 열매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일곱째는 눈물을 흘리는 단계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겪는 고통과 슬픔을 견디며 흘리는 눈물이라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의 세월 동안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인생들의 악을 대면하시면서 때때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랑을 이루는 데는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희생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죄인들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성령님 또한 진리에 어긋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진리로 이끄시기 위한 희생이 있으시지요.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입니다.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시간에 이어 이 시간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입은 성도로서 어떠한 사랑을 이루어야 할지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근본 마음, 사랑으로부터 인간 경작이 이루어졌고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는 신앙의 과정임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룬 정도에 따라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은 달라질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에 비추면 아직 부족하다는 느낌 당연합니다. 부족함이 나타나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부족함을 깨닫고 채워가는 시간에 있습니다. 바로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주어진 현실에서 나타나는 자신을 보면서 영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긍정적인 방향이 설정된 사람은 연단 중에도 사랑의 마음을 채워갈 것입니다. 현재 모습은 더욱 전진하는 발판이 될 것이고요.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믿음과 소망으로 행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삼일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